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양을 전격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과 함께 미국으로 귀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모두가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훌륭한 신사 3명과 함께 북한에서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건강 상태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장관과 석방된 미국인 3명이 내일 새벽 2시 앤드류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고 자신이 직접 마중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고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특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도쿄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상호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등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상은 특별 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북 정상회담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3국의 공동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상은 이날 특별 성명과는 별도로 3국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 정세에서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이란과 영국 등 다른 합의 당사국들은 협정 준수를 다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은 공동 안보에 여전히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 핵협정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모든 당사국의 온전한 이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피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파기 선언 이후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란은 무제한으로 많은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핵협정에 서명한 다른 강대국들은 아직 이 협정을 지키는 데 합의하고 있다며 유럽, 러시아, 중국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에 최근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베트남이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중국은 대국으로서 동해, 즉 남중국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최근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한 보도를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레틀리 군도 내 미사일 배치를 포함한 모든 군사활동은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중국 영토인 스프레틀리 군도에 방어 장비와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명확한 우리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은 항상 중요하지만 이번은 더욱 그렇다면서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지속적인 협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이란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는 그동안 이스라엘 측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또다시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 연설에서 IMF 지원이 경제성장과 발전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줄 것이고 과거와 같은 위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에 약 3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10여 년의 중고등학교 공부를 거쳐 자유를 누리며 학문을 익히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활. 많은 젊은이가 대학생활에 대한 낭만을 갖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에게 있어 최고의 도시는 과연 어디일까요?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교육기관 숫자와 생활환경, 취업, 문화의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영국 런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일본 도쿄, 3위는 호주 멜버른, 캐나다 몬트리올과 프랑스 파리가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는데요. 런던은 비싼 학비는 단점으로 꼽혔지만 세계적인 교육기관이 몰려있고 박물관과 식당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상위를 독차지했지만 대학생에게 좋은 도시 순위에서는 14위를 차지한 보스턴과 18위 뉴욕만이 상위 30위에 포함됐고요. 한국 서울은 10위를 기록했는데요. 서울 외 아시아 국가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12위와 15위에, 중국 상하이는 2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6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0.5에서 2m를 이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0도에서 24도, 신의주는 9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도에서 20도, 함흥은 6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6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페스트볼의 노래입니다. 당신에게 나쁘게 한 게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노래하는 Out of My Head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나머지 합의 당사국들과 세계 각국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이 도쿄에서 만나서 이 세 나라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의 속도를 내기로 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는데 세계 각국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담화를 통해서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몇 나라를 제외한 세계 각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 당사국들인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는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유감을 표시하는 공동성명까지 냈습니다.
네, 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공동성명 어떤 내용입니까?
세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이란 핵 합의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탈퇴했다고 해서 이란 핵 합의가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강조하고 이 남아있는 나라들끼리 앞으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나라 외무장관은 다음 주 월요일 이란 정부 대표단을 만나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자,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살펴보죠.
중국은 이란 핵 합의가 엄중한 국제 합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탈퇴는 깊은 유감이라고 오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이란 핵 합의가 정치적 타협으로 국제적 관심사를 해결한 모범 사례라면서 미국이 빠진 파장을 수습하고 조속하게 본궤도에 올라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앞으로 대국적인 관점으로 이란 핵 합의의 전면적인 이행과 수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당국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자, 핵 개발 당사자였던 이란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요.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 합의 탈퇴 담화 직전에 미국의 조치와 상관없이 몇 달간이라도 핵 합의에 남아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란 의회는 오늘 즉시 핵 합의 유지를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어서 유럽 국가들이 이란의 국익을 보장하는 것이 핵 합의를 지키는 관건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보냈는데요.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은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전력을 다하는 점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남은 나라들과 핵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자신들도 합의를 철회해서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태도가 크게 달라진 겁니다.
네, 이란 입장이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2016년에 핵 합의가 발효된 이후에 유럽 국가들과 진행해온 경제협력만 지키면 미국이 핵 관련 제재를 다시 가하더라도 이란이 볼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본 겁니다. 오늘 이란 의회가 유럽을 상대로 이란의 국익을 보장하고 이 문제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인데요. 하지만 이란 대통령과 의회의 이런 태도 변화와는 달리 이란 군부에서는 강경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 군부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유럽 국가들은 미국 편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과 함께 핵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란 정부와 의회의 주장은 틀렸다고 이란 혁명수비대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총사령관이 오늘 비판했습니다. 자파리 총사령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함께 비난했는데요.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지역 내 영향력 억제를 원한 것이었을 뿐 우라늄 농축 제한 해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핵 합의 허점을 지적한 것은 미국이 밝힌 핑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원을 듣고 계십니다.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대한 세계 반응 살펴봤는데요. 이제 미국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핵 합의에서 탈퇴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핵심부터 잘못됐다고 어제 담화에서 지적했습니다. 예, 관련된 담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fact is this was a horrible one-sided deal that should have never ever
이란 핵 합의는 한쪽, 그러니까 이란에만 유리한 최악의 합의로서 절대로 체결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합의 발표 이후 안정이 오지도 않았고 평화가 정착하지도 않았으며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란 핵 합의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한쪽에만 유리하고 핵심부터 잘못됐다는 합의라는 건가요?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서방 측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지난 2015년 미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이 이란과 맺은 합의인데요. 한쪽에만, 그러니까 이란 쪽에만 유리하다는 것은 이란이 이 제재 해제의 경제적인 효과만 누리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중동 각지의 테러 지원 등 도발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이 핵합의 정신을 어길 수 있도록 이 허술한 조항으로 내용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핵심부터 잘못됐다는 건 왜 그렇다는 거죠?
이란 핵합의의 공식 명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합의가 이름과 달리 이 포괄적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는 조항도 합의에 없고요. 특히 핵합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핵활동 제한,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물질 반입 규제도 2025년이 되면 완전히 풀리게 되는 일몰조항이라는 게 이 핵합의에 들어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볼 때 문제인데요.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이란이 자유롭게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고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서 보낼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하는 겁니다.
네, 이 합의가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한 거죠.
네, 오바마 행정부 때 존 케리 국무장관이 실무 협상을 주도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어제 이란 핵합의 탈퇴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바뀌면 정책과 우선순위가 변하는 건 흔한 일이라면서도 이 미국이 참여한 합의를 일관되게 경멸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깎아내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2016년 합의 발효 이후에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를 유예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연장해왔는데요. 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12일 돌아오는 유예 시한 이후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관련 행정각서에 서명했는데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란과 거래 관계가 남아있는 기업들에게 청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둔 뒤에 제재를 다시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다시 단행되는 대이란 제재 어떤 내용인가요?
예, 3개월 뒤인 8월 6일부터는 이란과 사이에 달러, 항공기와 부품, 또 금, 기타 금속, 또 이란 국채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 6개월 뒤인 11월 4일부터는 석유와 각종 정유 제품, 또 이란 항구와 해운업체 사용, 또 이란의 보험, 또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가 금지되고요.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11월부터 단행될 공산이 큽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앞서 이란에 대한 제재 부활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유예한 제재를 되살리는 외에 새로운 제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은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예, 미국 내에서도 지지 여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3분의 1에 못 미치는 29%만이 탈퇴를 찬성하는 것으로 최근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는데요.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와 함께 어제까지 나흘 동안 1,2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미국이 핵 합의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절반 가까운 48%였고요. 28%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이 도쿄에서 만났군요.
네. 리커창 중국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도쿄 영빈관에서 회담하고 남북한 간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국제 행사가 아닌 자리에서 별도로 만난 것은 이번이 7번째인데요.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만나던 것을 정기적인 회의로 만들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일본 언론이 짚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어떤 합의가 나왔습니까?
먼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 영유권 분쟁과 경제협력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랫동안 두 나라가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센카쿠열도, 중국에서는 랴오위도라고 부르는 섬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 직통 통신망을 두기로 리커창 총리와 아베 총리가 약속했고요. 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인 일대일로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의 민관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일본 간의 두 가지 합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핫라인 설치 합의부터 보면요. 그동안 이 센카쿠 열도, 랴오위도 일대에서 중국 함선이 진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 중국 정부가 여기에 반박했습니다. 계속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또 최근에도 주변 해역에서 양측의 무력 충돌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는 이 지역 영유권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 충돌 방지 방법의 뜻을 모은 데 의미가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 일대일로 사업에도 더 협력하기로 했다고요?
네. 일대일로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 기구를 만드는 건 중국이 일본에서 얻어가는 내용인데요. 중국이 일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사건 이후에 원전 사고 때문에 식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후쿠시마 지역 경제 활성화가 최근 일본 내 주요 현안 중 하나인데요. 후쿠시마 상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 모임을 만들기로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습니다.
네. 자, 한국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한국이 얻어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나라 정상의 판문점 선언 지지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확인하는 등 주로 북한 문제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 밖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세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논의가 빠른 진전을 보길 기대한다는 뜻을 오늘 세 나라 경제인들이 모인 비즈니스 서밋에서 밝혔습니다. 또 아베 총리도 여기에 동의했는데요. 일본과 중국, 한국 세 나라의 국내 총생산 합의 전 세계의 5분의 1을 넘었다고 아베 총리는 말하면서 세 나라는 한층 더 강력한 자유무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오늘 연설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연방상원에서 진아 헤스펠 미 중앙정보국 CIA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립니다. 헤스펠 지명자를 둘러싼 물고문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8일 이 미국 4개 주에서 실시된 예비선거 결과 알아보고요. 지난 3월 미국 직장의 빈자리 수가 2000년 이후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고용주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상원에서 중요한 청문회가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나 헤스펠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이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리는데요. 헤스펠 지명자는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마이크 폼페오 전 국장 아래서 부국장을 지냈고 현재 국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이 새 CIA 국장으로 지명했죠.
자, 그런데 헤스펠 지명자가 한때 이 사퇴를 고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CIA의 비밀 첩보 활동 내용이 알려지고 CIA의 명예를 실추하게 될 것을 우려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에서 만류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백악관 관리들이 설득을 해서 마음을 돌린 거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헤스펠 지명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헤스펠 지명자가 더는 망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he wants to do everything she can to protect the safety and security of Americans, which is why she is 100%.
네, CIA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불필요하게 공격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길 바란다는 건데요. 동시에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 역시 최선을 다해 보호하길 바라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이 때문에 인준 과정을 거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문제가 주로 다뤄질까요?
네, 아무래도 헤스펠 지명자가 과거 물고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헤스펠 지명자가 2002년에 이 태국에 있는 CIA 비밀수용소에서 일했는데요. 이곳에서 테러단체 알카에다 단원으로 알려진 용의자 두 명이 물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명은 헤스펠 지명자가 도착하기 전의 일이지만 이 다른 한 명은 헤스펠 지명자가 도착한 이후에 이 물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일에 헤스펠 지명자가 어떤 식으로 연루돼 있는 겁니까?
뭐 일단 두 번째 물고문이 헤스펠 지명자가 관할하던 수용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2005년에 헤스펠 지명자가 물고문 장면을 담은 동영상 90여 개를 파괴할 것을 지시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스펠 지명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영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헤스펠 지명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며 두둔합니다.
네. 어떻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네. 헤스펠 지명자가 당시 상사의 지시로 이메일 초안을 썼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뭐 헤스펠 지명자 본인도 이 동영상 파괴를 지지했다는 그런 반박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와 같은 시민단체들,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물고문 의혹을 이유로 이 헤스펠 지명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헤스펠 지명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요?
네, 어제 언론에 공개된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이 헤스펠 지명자는 자신의 지휘 아래서 CIA가 물고문을 다시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 고문은 불법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 2009년에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문을 금지시켰고 또 2015년에 연방의회가 이를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문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죠.
맞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잔혹성을 언급하면서 한 말인데요. 지난해 1월에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물고문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CIA 국장과 국방장관이 원한다면 다시 허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헤스펠 지명자 CIA에서 30년 이상 일해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과거 경력이 베일에 쌓여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보 관련 이 관리이기 때문인데요. 올해 뭐 61살이고 켄터키에서 대학을 나온 뒤에 1985년에 CIA에 들어갔다. 뭐 주로 대테러 분야에서 일해왔다는 것, 이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보계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적인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을 포함해서 이 전직 정보관리 50여 명이 상원정보위원회에 헤스펠 지명자를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자, 헤스펠 지명자가 인준받을 가능성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사실 인준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뭐 정보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상원의 의석 비율이 공화당이 51석, 그리고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49석인데 이 암으로 투병 중인 이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랜드폴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한다면 인준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어제 미국 4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됐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 경선에서 이 돈 블랭킨쉽 후보가 패했습니다. 이 왜 승자가 아니라 패자를 먼저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네.
이 블랭킨쉽 후보가 광산 기업인 출신인데 전에 광산 안전관리 소홀로 이 수감 생활을 한 경력이 있고요. 또 워싱턴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해서 이 공화당 지도부가 당선을 우려했던 그런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왜 당선을 우려했을까요?
블랭킨쉽 후보가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11월 선거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뭐 워낙 강경 보수 성향이라서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후보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이 블랭켓이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섰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블랭킷이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웨스트 버지니아 유권자들에게 촉구했었죠.
예. 하지만 최근 이 블랭킷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서 다른 후보들을 위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블랭킷이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이 3위에 그쳤습니다. 1, 2위와의 격차도 컸는데요. 승자인 패트릭 모리세이 주 법무장관이 35%, 2위 에반 젠킨스 연방 하원의원이 29% 지지를 받았는데 블랭켓이 후보의 득표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이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로 확정된 모리세이 주 법무장관은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맨친 현역 상원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디애나주로 가보죠.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형이 정치에 도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65%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업인 출신인 펜스 후보는 이 동생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활동했던 같은 지역구에서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나섰는데요. 워낙 공화당 텃밭인 지역이어서 11월 본선거에서도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펜스 부통령이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 형에게 축하 메시지를 띄웠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번 주 인디애나에서 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예, 자 인디애나주에서 이번에 공화당 상원의원 경선이 비방전이 심하다고 했는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네, 기업인 출신으로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이 비정치인이란 점을 강조한 마이크 브런 후보가 현역 하원의원 2명을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디애나에서 이 기성 정치인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특별히 뭐 지지 의사를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하이오 주지사 예비선거 결과를 살펴볼까요?
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지도부가 원하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공화당 쪽에서는 마이크 디와인 주 법무장관이 이 메리 테일러 현 부지사를 물리치고 승리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리처드 코드레이 전 주 법무장관이 데니스 쿠시니치 전 연방 하원의원을 눌렀습니다. 공화당의 디와인 후보와 민주당의 코드레이 후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의 후임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네. 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관심이 쏠렸죠?
네, 마크 해리스 후보가 49%의 지지를 얻으면서 로버트 피텐저 의원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피텐저 의원은 46% 지지로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처음 낙마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예.
침례교 목사 출신인 이 해리스 후보는 동성 결혼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직장에 빈자리가 많이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8일 월례 구인 이직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 미국 고용주들이 채용 공고를 낸 일자리가 66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보다 47만 2천 개 늘어난 건데요. 지난 2000년 12월 이후 최고 기록이고요. 지난 2월에 비하면 7.8% 늘어난 겁니다.
네. 자, 직장에 빈자리가 많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고용주들이 제때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네.
특히 지난 3월에는 빈자리 수와 이 실업자 수가 같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 실업자 수가 더 많기 마련인데 지난달에는 같게 나왔다는 겁니다.
네. 자, 지난주에 발표된 이 3월 고용 지표를 보면 새 일자리 증가가 이 전문가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비농업 부문의 새 일자리 수를 19만 2천 개로 예상했었는데 16만 4천 개에 그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 결국 이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고용주들이 능력을 갖춘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빈자리가 많다는 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3월에 그만둔 사람의 수가 330만 명인데요. 전달보다 4.2%가 늘어났는데 2001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거라고 합니다. 이는 이 노동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하는데요. 새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일을 그만둔다는 거죠.
예.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일어난 직후인 2009년 7월에는 일자리 한 개의 구직자가 6.7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명꼴입니다.
네. 자, 그럼 특히 어느 지역에서 빈자리가 많이 늘었습니까?
네, 3월에는 중서부와 동북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직종별로는 전문직 또는 이 사업 서비스 분야의 빈자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건설직과 수송, 창고업 등도 이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수요는 큰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자, 이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런 현상이 임금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동안 미국의 임금 인상이 더딘 편이었는데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임금 인상은 단지 시기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서서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중인데, 자, 기준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연준이 올해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계획인데요.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고요. 이 경기가 나쁘면 기준금리를 내려서 시장의 돈을 조절하는데요. 연준은 지난 3월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0.25%포인트를 올려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브라이언 애덤스가 부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당신을 위한 거예요 라고 노래하는 Everything I Do 들어보시죠.
everything I d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국가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떠해야 하는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세 마디로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이 말은 사실 미국의 뼈아픈 역사를 거쳐서 나온 겁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남북 전쟁의 격전지,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게티스버그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게티스버그가 있는 펜실베니아주는 저희 VOA가 있는 이 워싱턴에서는 자동차로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자동차로 4시간이 가까운 거리냐? 깜짝 놀라실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뭐 동부에서 서부까지 비행기로도 좋게 5시간은 걸릴 만큼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이 정도면 뭐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미국 동북부 지역에 있는 펜실베니아주는 이 미국 독립정신의 표상지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미국의 건국 과정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고요. 또 미국 남북전쟁의 격전지였던 만큼 주 전체가 미국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펜실베니아의 남쪽 메릴랜드주 경계 근처에 있는 이 게티스버그는 지금도 인구가 만 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하지만 유명세만큼은 그 어느 대도시와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칼 와이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에게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The battlefield in Gettysburg was the site of the biggest battle of the American Civil War. And so most visitors when they come to Gettysburg
게티스버그 격전지는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남북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미국의 역사를 변화시킨 역사적 장소를 보고 싶어합니다. 작은 도시지만 게티스버그 기념관과 수많은 기념비, 유적지들이 많이 있어서 이곳에 오면은 남북전쟁이라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개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제 폐지 문제를 놓고 미국의 남부주들과 북부주들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싸운 미국의 내전입니다. 4년간의 내전 동안 이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군과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게티스버그는 혈전, 그 이상 다른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참혹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칼 와이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 도움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Well, the American Civil War broke out in 1861 and it wasn't for 2 years until the battle came north to Gettysburg and Gettysburg.
남북 전쟁은 1861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게티스버그 북부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3일간의 전투였는데 불과 4흘 동안 남군, 북군 모두 포함해서 5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투는 북군의 승리로 끝났고 남북전쟁의 방향을 결정지은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게티스버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소기도 하죠. 당시 시신과 죽은 말들을 태우는 냄새가 세 달을 진동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통 이 어떤 관광지를 가게 되면요, 이 관광버스를 타고 곳곳을 둘러보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게티스버그는 다른 관광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관광버스가 이 게티스버그의 구석구석을 다니는데요. 이 능선 아래에서 5천 명이 죽었다. 이 능선에서는 만 명이 죽었다. 능선 하나를 넘을 때마다 이렇게 소개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이곳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격전지였고 또 그렇게 피를 흘려 싸우면서 미국의 선조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를 생각하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를 찾은 건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은 지 4개월 후 1863년 12월이었는데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을 위한 국립묘지 봉헌식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로 더 잘 알려진 앞서 소개해드렸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한 겁니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관한 책을 저술하기도 한 마틴 P. 존슨,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대학 역사 교수의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링컨 대통령은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연설은 금방 유명해졌고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신문 기자들이나 논설위원들, 정치적 인물들은 이 연설이 주는 교훈을 바로 깨닫고 좋은 방향으로 이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안에 남북전쟁의 의미에 대해 모든 시민들의 기억에 매우 깊게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날 가장 위대한 연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연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링컨 대통령의 연설은 불과 2, 3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링컨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미국의 근간인 인간 평등의 원칙과 또 남북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 평등을 누리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자유의 투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이 연설이 있었던 이 작은 시골 마을 게티스버그를 미국 영혼의 산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게티스버그에서는 매년 7월이면 독특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해마다 게티스버그 전투를 재현하는 행사랍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하는데 그게 게티스버그에서 진짜 전투가 일어났던 날짜이기도 하죠. 매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 수천 명이 이 게티스버그 골짜기에 모여서 직접 당시의 남군 복장, 북군 복장을 하고 가상 전투를 벌이죠. 민간인 복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1860년대 당시로 돌아가 보는 거죠.
네, 칼 화이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 내의 도움말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이런 재현극 행사는 게티스버그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같은 당시 격전지였던 곳에서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현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남군 역할을 맡은 브루스 블랙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남북전쟁에 참가했던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감동적인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참혹한 전투로 양측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참담하고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재현극을 해마다 하는 걸까요? 칼 화이트의 공보관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과거를 다시 조명하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더 발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Recreate history and bring history to life before everybody's eyes. And throughout the year we have a lot of
우린 역사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 눈앞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재연극을 통해 또 다른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죠. 미국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발전해 왔는지 조금이라도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생생하고 감동적인 교육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미국 건국의 이념이 살아 숨쉬는 곳 미국 영혼의 산실이라 불리는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샌드위치, 한 끼 식사 해결하기에 좋은 음식이죠? 오늘은 미국 샌드위치에 대해서 익혀보겠습니다. 샌드위치의 정확한 발음은 sandwich입니다. 빨리 말하면 sandwich가 되고요. 샌드위치를 sub라고도 많이 하는데 submarine sandwich를 줄인 표현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샌드위치 모양인데요. 잠수함처럼 기다랗다 해서 submarine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샌드위치 체인점 서브에도 sub에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상점마다 빵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빵 종류들은 white bread, whole wheat, whole grain, roll. 빵 종류를 정하면 들어갈 고기, 치즈, 야채 등 직접 고르는데요. 미국에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샌드위치 종류가 있어요. BLT, bacon, lettuce, tomato. 베이컨, 상추와 토마토를 줄여서 BLT라고 합니다. Grilled cheese. 빵과 치즈, 버터를 구운 건데요. 조리가 간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습니다. Philly cheesesteak. Philadelphia에서 유명해진 샌드위치인데요. 얇게 썰린 소고기와 녹인 치즈를 듬뿍 올렸습니다. 오늘은 미국 샌드위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6년 5월 9일 오늘 미국의 탐험가 리차드 버드가 최초로 북극 횡단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버드는 이날 비행선 조세핀 포드홀을 조종해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피츠베르겐 섬을 이륙했습니다. 이후 약 8시간의 비행 끝에 버드는 북극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드는 나침반 바늘이 정확히 북위 90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인류 최초로 비행기로 북극점 상공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 버드가 처음으로 북극점을 정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북극점을 가장 먼저 밟은 사람은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로 북극점을 비행한 것은 리차드 버드가 처음이었습니다. 리차드 버드는 이후 남극에 연구기지를 세우는 등 미국의 극지 연구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1994년 5월 9일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I, Nelson Rodesa Mandela, do hereby serve.
남아프리카 최초로 흑인이 참여한 자유 선거에서 당당히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So help me God.
1918년 남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만델라는 이후 정부의 흑백 인종차별 정책에 분노했습니다. 만델라는 이후 저항과 투옥을 거듭하다가 1962년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감옥에서도 죄수들과 토론을 벌이고 외부와 접촉을 하는 등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만델라의 노력은 점점 국제사회에 알려져 결국 남아공화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남아공 내 흑인들의 투쟁도 점차 거세지자 남아공 정부는 마침내 1990년 2월 만델라를 석방하게 됩니다. 27년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어 만델라는 출옥한 지 4년 만인 1994년 오늘 마침내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만델라는 이후 남아공의 350년에 걸친 인종 갈등을 종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It's called.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한.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도 여기가 해발 한 5,000 피트 위에 있는 4,000. 800 되는데요. 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